scholar holidays or different, you know, sorts of
holidays,
and you came back finally. Good to see you.
假期回来，欢迎你们回来。
May God be safe. Yes.
感谢神，赐给我们平安。
휴가를마치고돌아오신여러분다시만나게돼서반갑습니다작년에저는그리스도인의성품에대한설교를몇번전했습니다제가이주제에대해더많이생각할수록주어진본문특히베드로서1장연구를통해깨달은바가맞음에도불구하고저는그리스도인성품에관한이러한일련의설교들이저의많은좌절감의결과라고솔직히말씀드려야하겠습니다이러한좌절감은첫번째로는제자신의결점과미성숙함으로부터두번째로는더성숙하고영성있는어른이되었어야하지만아직도어린아이와같이머물러서그리스도와같은성품을나타내지도않으며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간증을드러내지않은신자들을제가관찰했기때문입니다이러한좌절감은제영혼속에서일어나야만하는그리스도인으로서의성숙에관한제자신을향한기대치로부터또한그리스도의교회안에있는피상적이고미성숙하고변화되지않은신자들에대한실망감으로인한것입니다신자들이성장하지않고하나님과하나님의진리에대해여전히얕은가운데머물러있는것이신자들사이에서일반적으로보이는슬픈현상임을말씀드려야만합니다이러한것들이주님안에서그들이성장하는것을방해합니다이러한현상은거의보편적입니다그래서제가디모데전서4장을읽을때에제마음은7절에아주크게다가왔습니다7절에는경건에이르도록우리자신을연단하라는주님의중요한명령이담겨있습니다그리스도인의경건함이란그들이믿음에서반드시발견되어야하는성경의필수적이고근본적인여느다른교리들만큼중요하다고저는믿습니다오늘날하나님의교회에서경건한그리스도인을찾기어렵다는것은안타까운일입니다우리는스스로의지식과가르치는능력에대해믿고있는많은선생들은찾을수있습니다또한우리는상담음악강연등의 사역의재능이뛰어난많은사람들을발견할수있습니다그러나다시말하지만우리가경건한형제와자매들을찾으려고한다면우리는할말이없게됩니다그리고우리자신에대해서조차도경건하다고할수있을지확신하지못합니다우리자신의양심이우리안에무엇인가가옳지않다고외칩니다우리가경험하는이러한내적갈등과딜레마는바로우리가이주제에대해서공부해야하는이유입니다저는이주제에대해서디모데전서4장1절에서10절을공부하여두번의말씀을전하려고합니다그런데저는이말씀을전할때여기서연단과훈련훈육이라는단어들을자유롭게바꿔가며사용하려고합니다첫번째로디모데전서4장7절을우리그리스도인삶에적용하기위해서는특히우리는이것이명령이며순종이요구된다는것을반드시이해해야합니다
因此我们不仅是只能只听这个信息更要下决心来学习这个功课
Let us consider the matter.
Obeying the 첫번째로명령에순종하십시오오늘아침이본문을다루기위해서우리가우선이해해야하는두가지가르침을먼저살펴보아야합니다이것은디모데전서4장7절부터나오는것들인데이구절은다음과같이말씀합니다망령되고허탄한신화를버리고경건에이르도록내자신을연단하라 저는 우선은 상반절을 남겨두고서 하반절을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는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두 가지 요소 또는 우리가 우선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명령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명령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해서 단어 연단하다는 현재 시제이며 능동태이고 명령형 단어입니다. 또한 연단하다는 2인칭 단수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현재 시제이며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행동은 현재 행동 또는 현재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행동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단하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한 번 혹은 두 번만 연단하라거나 과거에 연단한 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연단하고 연단하며 계속해서 연단해야 한다고 의미한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만약 지금 현재 경건하지 않다면 과거에 경건했던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거에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경건합니다. 이것이 이 명령에 대한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건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능동태이며 능동태란 이 문장의 주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형의 당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을 지칭합니다.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은 연단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당신의 경건함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훈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경건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교회 지도자, 이웃, 성체인들,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경건함에 대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으며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능동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형입니다.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문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이 많습니다.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말해본다면 이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또는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 경건을 위해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에 관련하여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요? 무엇이 부분적인 순종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이는 선택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했지만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애들은 아마 매우 많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사역들로 인해서 바쁘다고 해도 우리가 경건을 이루도록 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은 단지 가려가면서 하는 순종 또는 선택적 순종, 바로 부분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를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주는데 이것은 고작해야 부분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의지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고 결국 순종함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순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따르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함을 위하여 알려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의 실질적인 조언은 우리의 육체의 지체들 또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은 곧 자기기만 또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종교적으로는 진지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계명에 자신들을 드릴 수는 있으나 동시에 중요하게 중요한 다른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께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과 불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일부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계명을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 순종의 위험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둘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위선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선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외적 및 내적 두 부분으로 그들의 삶을 분리합니다. 외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는 충실해 보이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거나 성취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유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금식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좋은 실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다시 금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어두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 그 사람은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숨은 동기는 자신이 경건하고 영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금식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동안 누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그들은 경건하고 영적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미선자입니다. 금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선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다른 예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기도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부분적인 순종은 개인의 영적인 삶의 순결함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위험하도록 위협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바로 그 명령은 우리 쪽에서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의 주체는 너이며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보는 우리 개개인 모두를 지칭합니다. 너 혹은 당신은 이 명령형 동사인 연단하라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 또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명령은 경건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자연적 선물과는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우리의 본성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경건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20, 3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 또는 훈육함으로써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명령은 짝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두 가지 지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인 but, 이것은 대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경건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명령이 무엇과 대조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대조를 알면 우리는 경건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설교에서 제가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의 첫 부분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명령과 짝을 이룹니다. 경건을 이루려는 연단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포용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하거나 거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다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버리다는 거절하다, 변명하다, 변명거리를 만들다, 피하고 거부하다, 그리고 협상하다 혹은 간청하다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은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그들의 신뢰의 여정 동안 모든 면에서 자신의 일을 택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신화입니다. 신약에서 신화라는 단어는 로고스, 선언 또는 주장이라는 뜻의 로고스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반대입니다. 거부돼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신뢰할 수 없거나 공상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된이라는 말의 뜻은 불경한, 세상적인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잡지나 영화, 즐기는 것들, 마시는 것들, 담배를 피는 것들 등 당신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다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커플들이 영화관에 가서 성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 이것들은 그들 서로를 훈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약을 구하는 것도 되게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화라는 표현은 또한 어리석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요약해 본다면 성경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불경한 허구, 신화, 우화, 논쟁, 논란 또는 이야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만약에 라는 질문들이 이런 종류의 신화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버림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과 오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적 경건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근거를 통해 그들은 진실하거나 틀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이나 하나는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열심히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7절로 돌아가 핵심 단어인 연단을 찾아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째로 저는 우리가 부지런히 연단해야 하는 목표 또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제가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는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경건이란 삶의 태도, 우리 사람됨의 상태, 성품의 특징,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면서도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내적으로의 다른 점이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경건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실천에 대한 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 실질적인 점들을 고려하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건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매진된 사람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최대한의 헌신과 최고의 경외심을 드립니다.
他们左右摇摆，他们在外在有一个敬虔的表现，但他们心里却是在计算自己的益处，因此他们自己做自己的主人，并没有以神为中心。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경건하거나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은 성숙함의 측면에서 거대한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건이 점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지도에서 보게 된다면 경건의 다른 지점들에 이르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가 더 높은 경건의 수준을 향해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바로 여러분이 전에는 경건했었으나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지금은 경건하지 않으나 경건의 길을 추구하고 경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께서 지금보다 미래에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지금이나 과거보다 미래에 훨씬 더 불경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를 따라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께서 원하거나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만큼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화의 지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은 목적이 없거나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경건의 정의에 따르면 경건은 또한 우리가 믿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주장할 때 우리는 경건이 공허한 것이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믿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경건함에 멀어진 것입니다.
有时我作为牧师，我要处理不同的事情，其中一个困难的问题是，
가끔 개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근거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적 배경에서 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공동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스스로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훈련, 훈육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문자 그대로 체조 훈련에서의 맨몸 운동 또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정신적 영적 훈련과 훈육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통제하는 것 또는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체적인 운동에 관해 말하지 않고 경건함을 위한 정신적 영적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다 모아서 7절에 기초하여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경건을 위한 운동은 점진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느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화와 마찬가지로 평생 나아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면 지금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현재의 일과 노력은 미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있는 모습들이 미래에 바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룻밤 중에 이뤄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건이 계속 진행되는 본성은 성장의 여지를 둡니다.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경건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 노력, 땀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결점이나 단점으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연단을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완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과정은 잠시 쉬거나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완벽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훈련이나 훈육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엄격한 훈련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겪는 고생과 고통에 대해 모두 알려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음식을 훔치기 위해 달린 여성 마라톤 선수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사를 읽으셨나요? 이 선수의 코치는 선수의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식단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위해 달리는 동안 이 선수는 먹을 음식을 훔칠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수에게 훈련이 어려운지 모르면 그 선수의 말을 듣기도 전에 눈물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체육대회에서 레슬링 선수가 사용하는 단어로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한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훈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정의에 따르면 훈육이란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도록 부추김을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일종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만일 목표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라면 초콜릿 케이크 조각을 먹고 싶다고 느끼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눌러야만 합니다. 또는 우리가 심지어 주일에도 늦잠을 자고 싶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건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침대에서 나와서 시간 안에 교회에 올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경건해지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주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쉽지 않으며 언제나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건함을 위한 연단은 쉽지 않으며 어려운 일입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을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명령이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결론인가요?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원한다면 그는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책을 제 베개 밑에 자고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것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나 훈육이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절제는 우리가 설정된 경계 안에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이 있으며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자신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절제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영 또한 우리를 지지하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명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기 절제는 또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욕망을 제쳐놓음으로써 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은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영적 전쟁과 투쟁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如果我们要为健全操练自己，就必须克服障碍。这里操练这个词。
연단 훈육이라는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단어는 줌네지움으로서 여기서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 단어는 맨몸 운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려는 그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건을 위해 스스로 훈련할 경우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물론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 자체로는 괜찮지만 우리가 경건함을 향해 성장하는 것을 돕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스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슈퍼볼이라고 하는 경기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기를 보고 싶어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이 경기를 시청하는 것과 그들의 예배를 결합합니다. 슈퍼볼 경기 자체는 잘못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호주식 축구 또는 크리켓 경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경건함을 위한 연단은 경건함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当我们教育孩子有一个正确观念的时候，也是非常困难的。当我们孩子还小的时候，我们很难教育他们什么事是主日该做的，什么事是不该做的。
제 자식들에게도 주일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어릴 때 가르칠 때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아이들이 생일파티에 가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저의 아내가 부모로서 이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토요일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끝나는 학교의 캠프에 가서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주일에 예배를 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측에서 저희 아들들을 캠프에 월요일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我感到非常棘手后来我写信给学校跟他解释这样的情况告诉他我要我的决心和我的信仰要让孩子总是将神的事放在第一所以当我们有这样选择选择关于神的事还是关于当我们有选择去做神的事还是做别的事情的时候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다른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경건의 정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으로 특징되는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그들의 삶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경건해지는 것이 모든 법과 규율을 지킨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은 외적 경건은 잘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내적 경건에 대하여는 마음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규례나 규칙 또는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십시오. 삶의 방식, 말, 행동, 태도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혼란과 혼돈이 오는 시간들이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계산적인 마음은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많은 선택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해가 다 지날 때에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